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개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남유다는 유다지파에서만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부터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들은 한 지파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까지 잘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서 이 여로보암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에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과 나답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일찍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착한 왕이었어도 일찍 죽는 왕도 있었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문자, 그 의미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진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같은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악인도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악한 왕이 반드시 빨리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즉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조가 단 2대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24년 동안만 존속되고 바하사 왕조로 바뀌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죄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 왕조는 24년 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관통해 가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은 눈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발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신인 동영 동선능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눈이 있으셔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답, 바하사, 예후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를 찾아가서 책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한 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지금 성경은 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 다시 말하면 그 두 절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5절에서는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 죽었다. 이 두 가지, 두 줄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년 동안 통치했다면 2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단 두 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다 죽었다. 그렇다면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근데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볼 때는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북이스라엘 땅의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므로 단에서도 베델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라든지 제사법에 대해서도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임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일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홍보관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 홍보관에만 계신다. 별관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무세오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여로보암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자기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먼 곳을 찾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가까운 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를 향해서 열 가지 재앙 내리신 것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항복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목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한 달치 분량의 식량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가나안 땅은 나타나지 않고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내산 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줬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여행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언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도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졌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으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다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 그런데 그 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내 관점에서 나에게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한판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따른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풍요로운 땅 속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풍요의 농경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라든지 아니면 바알신을 같이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세무서에 무속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무속인 부부는 이 무속 행위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면세인데, 그런데 그 무속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상담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 직원이 그 무속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1년 수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속인들 1년 수입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이상일까요? 네. 이 무속인 부부가 말하기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만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게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공개되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신고된 금액이고 현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카드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속인들이 이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30%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느 기자가 정탐한 상황을 보고한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 중에는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주식을 언제 팔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잠깐만 기다려봐라. 잠깐 기도하신 후에 내일 12시 전에 팔아라. 그러면 그분은 12시 전에 팔았는데 12시가 지나면서부터 주식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루는 목사님 어디에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어디로 가면은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한 100m를 가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좌회전을 하면 놀이터가 있을 거야. 그 놀이터를 끼고 있는 공터가 바로 네가 살 땅이다.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저에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아, 그분 어떻게 설교를 하냐 궁금해가지고. 근데 설교하는 중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설교 중에 그 교회 여자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이름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여자 청년에 대해서 압니다. 그 여자 청년이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자매인데, 이 목사님의 하루는 그 여자 청년을 한 형제를 소개시켜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 청년이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내가 소개시켰는데 안 만나? 잘 되나 두고 봐라.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못된 년이네 이러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소개해 준 그 형제를 싫다고 안 만날 수가 있어? 참으로 교만한 애구나 걔.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체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에게 발목이 잡히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에 100% 순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확실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금송아지가 필요했고 바알 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 대상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사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멸하였다라고 하는 동사 샤마드는 대체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재해를 입었을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얼마나 참혹하게 나답의 가족들과 친족들을 멸했든지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이와 같이 이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나답의 가족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멸절시킨 이유는 후환을 없애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우는 왕국을 정말 더욱더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의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바하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점에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이 바하사 왕조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2년 정도 통치할 그때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하사 왕조는 2대 만에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뭔가 확실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확실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실은 그것이 모래성처럼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그 여호와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다가 인간이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가 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교회는 강남의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하면서 그 땅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 내게 해서 그 땅을 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땅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땅을 살려고 하고는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막 변하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예장통합교단의 서울 동노회가 지금 사고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노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 4월부터 네 번에 걸쳐서 노회를 열려고 시도했는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노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노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 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사 안수 예식을 할 때 장로 노회장이 목사 안수 예식에 자기도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들은 아니다. 요거 가지고 1년 넘도록 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로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기쁜 일이 아닌 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하기를 욥을 물질적으로 치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뺏어갑니다. 불을 내려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스바 사람을 시켜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약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이 큰 재앙 앞에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일을 이처럼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런 고민들 하십니다. 식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내가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추구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하사가 저지른 우상숭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상황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바하사 집안을 향한 선지자 예후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히브리인들은 죽어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땅에 묻히는 것을 영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는데 어떤 길거리에 버려진다거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수치라고 치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은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하사 집안의 이와 같은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후는 누군가? 그는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하나니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니는 남유다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왕하고 전쟁을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했다가 아사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바로 그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아버지 하나니와 함께 그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후가 남유다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포악한 바하사 왕을 향해서 이와 같은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그 영역도 아닌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예후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왕이라면서 자신이 제거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평가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한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무조건 높은 자리, 특별한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할 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운명은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에 의해서 예견이 되었습니다.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운명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또 예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운명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입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입증하면서 살아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도 현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악행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자신이 그토록 악한 왕이라고 손지적을 했던 이 여로보암 왕조를 향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비판하지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동일한 잘못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쉬워요. 아무것도 안 힘들어.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든 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가 잘못했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행복해. 그렇게 여겨진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답은 왕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즉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하사는 악한 왕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세워줄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모래성을 쌓고 죽었습니다. 예후는 남왕국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티끌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인간의 한계인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를 공감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행동의 동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교만하며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솟아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